VOA 세계 뉴스입니다.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북한 모두 비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기상당국은 태풍 카눈이 오늘 오전 일본 오키나와 해상을 지나 북상하고 있다며 10일 목요일 오전쯤 한국 경상도에 상륙해 북한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와 일본, 중국 등 주변국 기상당국도 태풍이 10일 부산 등 한국 남해에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카눈은 최대 풍속이 초당 시속 35m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 남북한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태풍 강도를 나타내는 강은 초당 시속 33에서 44m 미만으로 기차를 탈선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은 9일에서 10일 사이 강한 비바람과 함께 최대 5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도 오늘 태풍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은 오늘 강원도와 함경도, 황해도 지역에 10일에서 11일 태풍경보를 발령하고 이 일대 침수와 붕괴 위험 등을 경고했습니다. 캄보디아 국왕이 훈센 총리의 장남인 훈 마넷을 차기 총리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 재임 중인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훈센 총리의 2대 세습이 공식화됐습니다. AF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노르돔 시아모니 캄보디아 국왕은 오늘 훈센 총리의 요청에 따라 그의 장남인 훈 마넷 캄보디아군 부사령관을 차기 총리로 지명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는 국회 제1야당의 추천을 받아 국왕이 지명하며 훈센 부자가 이끄는 캄보디아 인민당은 지난달 총선에서 국회 전체 의석 125석 가운데 120석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총선은 주요 야당 후보에 대한 출마 금지와 여론조사 조작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샀었습니다. 훈 마넷은 오는 22일 국회 신임 투표를 거쳐 총리에 취임할 예정입니다. 올해 45살로 캄보디아군 부사령관이자 육군대장인 훈 마넷은 미국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영국 브리스톨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난달 총선에서 프놈펜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한편 지난 1985년 총리에 취임한 뒤 38년간 철권 통치로 캄보디아를 이끌어온 훈센은 세습 뒤에도 막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통들과 외신들은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3대 세습을 강행한 북한에 이어서 2대 세습을 공식화한 캄보디아에 대해 국가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제야 지도자로 프랑스에 망명한 샘 랑씨는 이번 세습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캄보디아 국민이 훈 마네치아에서 더 많은 자유를 얻거나 핵심 후원국인 중국과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기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서아프리카 니제리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15개 나라 연합체인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가 쿠데타 세력에 요구한 헌정질서 회복 시한이 어제 만료된 가운데 쿠데타 세력은 이날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니제르 관영 텔레비전 방송은 이날 군부의 영공 폐쇄 소식을 전하면서 외세 공격에 대비해 병력이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야마두 아부드라만 군부 대변인은 니제르 영공에 대한 어떤 비행 시도도 즉각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아프리카 공동체는 오늘 다음 단계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이달 초 나이지리아에서 국방수장 회의를 열고 잠재적인 군사적인 개입 방안을 논의했었습니다. 파키스탄 남부에서 어제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해 적어도 30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파키스탄 언론들은 남부 신두르 카라치에서 275km 떨어진 나와부샤 지역에서 이날 여객열차 10량이 탈선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사고 후 구조대가 급파돼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서 미사일과 드론, 즉 무인기 공격을 가해 6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우크라이나 자국 유조선 공격에 대한 보복을 경고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이날 카스피해 상공에서 이란제 샤헤드 공격용 자폭 무인기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뒤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7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이 중국 해역에서 발견된 가운데 국무부는 모든 제재 위반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가족은 북한 당국이 킹 이병을 한국으로 추방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함경도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5도, 최고는 24도에서 3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 내지 4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이 중국 해역에서 발견된 가운데 국무부는 모든 제재 위반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북한 유조선은 VOA 보도 직후 중국 해역을 빠져나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대북 제재 유조선이 중국 항구에서 발견됐다는 VOA 보도와 관련해 우리는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한 모든 보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유엔 제재 유조선인 지성 6호가 중국 닝보 저우산 해역에 머물고 있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은 유엔 1718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제공해 패널의 조사와 공개 보고를 돕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안보리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는 유엔 내 외교,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 등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국무부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BOA는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을 이용해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 지성 6호가 현지 시각 5일 새벽 중국 닝보 저우산항 개선 장소에 자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성 6호는 지난 2018년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받은 선박으로 원칙대로라면 중국 해역에 진입조차 불가능합니다. 또한 중국 영해에 들어왔다면 중국 정부로부터 억류 조치를 받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대북제재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중국 정부가 지성 6호에 대해 억류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란 데에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제재 회피 시도를 통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2022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제안했다며 이 결의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북한의 역량을 제한하고 제재 이행을 간소화하며 인도적 지원의 전달을 더욱 용이하게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안보리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이는 결의안을 지지한 다른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해 3월 북한의 추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의 제재를 강화한다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 조항을 근거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고 초안을 작성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 유조선 지성 6호는 닝보 저우산 해역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린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지성 6호는 현지 시각 5일 오전 8시 20분경 중국 닝보 저우산 해역에서 북쪽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으며 오전 11시 43분경 약 40km 떨어진 지점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중국 영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꺾고 이에 따라 마린 트래픽 지도에서도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뷰오이는 중국 정부에 이번 사안을 문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뷰오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팀 케인, 크리스 벨로넌 상원의원은 지난 3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브라이언을 쓴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북한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 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백악관 NSC의 앤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이 최근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의 약 절반이 사이버 공격과 암호화폐 탈취를 통해 조달됐다고 밝힌 것을 상기하며 북한의 이런 전술 악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의 지난 6월 보도도 인용해 북한 해커들이 대규모 암호화폐 공격을 시작한 2018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도와 성공은 늘었고 2022년에는 42차례 이상의 성공이 관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블록체인 분석 회사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탈취된 암호화폐 38억 달러 가운데 약 44%인 17억 달러가 북한이 지원하는 해커들의 소행으로 탈취됐다며 지난 5년 동안 북한은 암호화폐 탈취로 30억 달러 이상을 거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북한은 지난 몇 년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문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며 재무부는 불법 암호화폐 활동을 단속하고 우리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탈취 행위를 막기 위한 재무부 계획의 세부 내용을 오는 16일까지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재 회피를 위한 북한의 암호화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는지, 그리고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행정부가 직면한 도전이 무엇인지 등을 의회에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백악관의 의원들의 이번 서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4일 오후 5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재무부는 서한에 대한 논평은 하지 않으면서도 북한 해커와 연관된 암호화폐 믹서 억제와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에 대한 제재 등 북한의 암호화폐 돈 세탁을 차단하기 위한 재무부의 이전 조치들을 상기시켰습니다. 실제로 재무부는 지난해 5월과 8월에 각각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 세탁에 사용된 믹서 서비스 블렌더와 토네이더 캐시를 제재한 바 있습니다. 앞서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지난달 19일 민간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 등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두 국가 행위자는 북한과 러시아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문제를 거듭 지적해왔습니다. 백악관은 올해 초 발표한 암호화폐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지침에서 북한 해커들이 10억 달러 이상을 탈취해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지적하며 암호화폐 관련 불법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티모시 허그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겸 국가안보국 국장 지명자는 최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 규모에 대한 질문에 국가 단위의 랜섬웨어 행위자,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IT 인력을 통한 자금 확보 등을 언급하며 이런 활동은 북한이 군사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 do know that from a nation state, a ransomware actor and DPRK both in their cryptocurrency theft.
이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묻자 그것이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라면서 미국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해커들을 제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회와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허그 지명자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월북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출신 지역을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이 킹 이병의 안전한 송환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킹 이병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사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존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북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출신 지역인 위스콘신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태미 볼드윈 상원의원은 킹 이병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볼드윈 의원실은 3일 킹 이병의 행방과 안위에 관한 정보 파악에 진전이 없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볼드윈 의원은 트래비스를 가족들에게 안전하게 데려오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그의 가족이 이 기간에 필요한 자원뿐 아니라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답변을 받기 위해 계속 힘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원실은 또 볼드윈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 및 국무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또한 볼드윈 의원실은 킹이병의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가족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킹이병을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정부는 현재 킹이병의 행방과 안위 등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답변을 북한 측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ABC 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이일 북한은 드디어 우리가 북한 측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ust yesterday, finally, the North Koreans acknowledged that they've.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확보한 다음에 그를 어떻게 데려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능한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이병은 한국에서의 폭행 등으로 지난달 17일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공항에서 달아난 뒤 다음날 공동경비구역 견학 중 무단으로 월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수일간 재래식 무기 중심으로 군수공장들을 집중시찰하면서 전쟁 준비 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달 말 있을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면서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에서 5일까지 사흘간 대구경 방사포탄 생산 공장을 비롯한 중요 군수 공장들을 현지 지도하면서 당의 군수 공업 정책의 핵심 목표 수행 정형을 요해했다고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초대형 대구경 방사포탄 생산 공장을 시찰하면서 공장 경영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새로운 탄종을 계열 생산하기 위한 능력 조성 사업 등 국방 경제 사업의 중요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군의 전쟁 준비를 더욱 완성해 나가는 데서 공장이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책임과 임무를 강조하고 국방공업의 발전성과 현대성을 상징하는 본보기 공장 앞에 나서는 당면 과업과 전망 과업 수행을 위한 방도들을 밝혀주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밖에 중요 전략 미사일 발사 대처와 새로운 계열의 저격무기 생산 실태를 파악하고 전략 순항 미사일과 무인 공격기 엔진 생산 공장도 현지 지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수일에 걸쳐 군수 공장을 집중 시찰한 사실이 공개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김 위원장의 행보는 북한의 무기 자체 생산 능력에 대해 꾸준히 제기되어온 외부 사회 의심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자신들의 역량이 실존한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시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준비됐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만은 과연 북한이 그러한 경제적 역량을 가지고 있냐에 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불식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는 또 오는 21일에서 24일 미한 연합 군사 연습과 연계돼 실시되는 을지 프리덤 쉴드 연습을 앞두고 이루어져 이에 대한 일종의 맞대응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흰색 인민복 차림에 빵모자를 쓰고 조준경 렌즈로 목표물을 겨냥해 소총을 시험 사격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1948년 12월 12일 북한에서 자체 제작한 기관단총을 시험 사격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과 흡사한 장면을 연출한 겁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미한연합연습과 미한일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김 위원장이 전쟁 준비 완성을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의 침략 의지가 강하고 실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도자는 나라의 안보 또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불찰주의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실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충성을 강요하고 김정은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미국이나 한국을 직접 겨냥한 자극적인 표현이 포함되지 않아 미한연합연습에 대한 맞대응보다는 러시아와의 거래를 염두에 둔 무기 홍보 차원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달 말 이른바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군사대표단과의 군사협력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 공군기가 열병식 이후 이달 1일 평양에 갔다가 이튿날 모스크바로 돌아갔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구병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김 위원장의 군수 공장 시찰 일정을 공개한 의도에 관해 국방 분야 성과를 과시하고 미한 연합훈련에 대응하면서 무기 수출까지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을 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특히 김 위원장이 언급한 국방경제사업이라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사용했던 북한경제사업이라는 표현은 매우 이례적인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기 수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한 것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김 위원장의 시찰 사진엔 600mm 초대형 방사포 완성품을 전시해둔 모습과 지난달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전략 무인 정찰기 샛별 4형과 공격형 무인기 샛별 9형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 엔진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옛 공산권에서 널리 사용한 AK계열 소총을 개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총과 미국의 특수부대용 스카 돌격 소총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소총들도 공개됐습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시찰한 곳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탄약과 포탄류, 무인기 등 주로 재래식 무기 생산시설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쟁 준비라는 표현을 썼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주력해왔던 것은 전략무기들이거든요. 완전히 방점이 다른 행보를 보여줬다. 이 전쟁 준비라 하면 이번엔 재래식 전력이라고 본다 그러면 결국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재래식 소모품 이 부분을 강조하게 행보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러시아는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래 전쟁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부족해진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의심을 받아왔고 최근엔 북한체 포탄 등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반입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러 양측은 이 같은 무기 거래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로 미뤄 북한은 이미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로 더 잃을 게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러시아와의 연대를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잃을 건 없어요. 러시아와 북한이 무기 거래를 하더라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대북 제재 품목들을 지원받는다면 두 국가 간에 서로 이익이 되는 거죠. 이미 제재로 해서 서로 잃을 게 없는 국가들인데 그런 거래가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제재로서는 전 세계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한편 김 위원장이 이번 시찰엔 올해 초 해임됐던 박정천 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비서가 수행해 중요 직책에 복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병사령관 출신인 박정천은 작년 말까지 군부 1인자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맡다가 이듬해 초 돌연 해임된 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전직 국방 정보 당국자들은 북한이나 중국이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한일이 모두 개입할 수밖에 없다며 3국 집단 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핵 우산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 본토와 한국에 대한 미사일 방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향후에는 나토식 핵 공유와 비슷하게 한국 전투기가 미국의 핵폭탄을 운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로버트 슈퍼 전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의 대담을 조은정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슈퍼 부차관보님,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는 많은 중요한 정상회담이 열렸던 곳입니다. 이제 미한일 정상이 그곳에서 만나는데 북한과 관련한 중요한 발표가 있을까요?
You know, I don't know about any major announcements. I think we have to be modest.
중요한 발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는 말아야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문제는 분명히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광범위한 협의를 시작했고 핵협의 그룹을 통해 협의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도 이러한 소통을 했습니다. 따라서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새로운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슈퍼 부차관보님, 미한일은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양자동맹을 맺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중재 없이도 한일이 안보 연계를 강화한다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Well, in a sense, yes. That if South Korea and Japan were to build up their coordination.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조와 협의를 강화한다면 미국의 전략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할 없이 한일이 따로 협력하는 건 어렵고 불필요해 보입니다.
왜 불필요할까요?
Well, because in any conflict with North Korea or even China,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be.
북한이나 중국과의 어떤 분쟁에도 미국이 개입할 것이니까요. 따라서 주요 당사국 간 3자 협의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본과 한국만 따로 그렇게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있든 없든 한일 협력은 미국의 역내 이익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클링너 연구원님, 미한일 해군은 지난해 합동 해상 훈련을 했습니다. 미국은 세 나라의 육해공 연합 훈련의 정례화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I think Washington would like that. And any improvement in not only bilateral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미국은 그걸 원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 관계 진전은 물론이고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3국 군사 협력 증진은 3국 모두에 필요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더 잘 대응하고 억지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통합된 무기는 억지력 유지에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때문에 지상군 합동훈련은 한반도에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 모두 인도태평양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기 때문에 한반도를 벗어나 동남아시아와 호주 등지에서 다자 또는 3자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상군을 포함해 더 큰 다자적 맥락에서 3국군이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훈련에서 얻은 교훈은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님, 한반도 유사시 일본은 매우 중요한 후방 지원 역할을 해야 합니다. 3국이 연합훈련을 하면 일본이 그런 역할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Well, quite simply, the U.S. cannot defend South Korea without Japan. Not only the access to the
간단히 말해서 일본 없이는 미국은 한국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7개의 유엔 사령부 후방기지뿐 아니라 일본 내 많은 기지들에 접근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일본은 대잠수함전, 기뢰 제거, 기뢰 탐지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슈퍼 전 부차관보가 말했듯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슈퍼 부차관보님,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백악관이 원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걸 원하나요?
Yes, very much so. Look, again, any conflict, whether it's a Chinese, U.S.-Chinese
매우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중 갈등이든 남북 갈등이든 모든 갈등에는 3국이 모두 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국방과 정치 부문에서 소통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3국이 모두 소통하는 것이 현재 부족합니다. 이런 유형의 고위급 소통을 위한 절차와 구조가 마련돼 있습니다.
슈퍼 부차관보님, 한국 정부는 그런 논의가 없다며 정확하지 않은 보도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3국 협력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Yes, I believe so. Again, in a major conflict, whether it's a North Korean attack against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한국 공격이나 중국 관련 충돌 상황 모두에 일본은 틀림없이 관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과 협의할 것입니다. 한국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도적으로 3국이 동시에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비슷했는데 미국은 동맹인 영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협의했습니다. 전쟁 중에는 동맹국들과 가능한 많은 소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슈퍼 부차관보님, 미한일 집단안보체제나 3국 군사동맹이 시기상조라고 보세요. 한일 관계가 허락만 한다면 미국은 3국 동맹을 원합니까?
I think the objective here is to ultimately deter North Korean attacks as well as Chinese attacks.
궁극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목표는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안심시키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 완전한 3국 안보 동맹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완전한 3국 동맹 없이도 적을 억제하면서 동맹을 안심시킬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야 하고요.
클링너 연구원님, 3국 동맹 체제 없이는 영내에서 미국의 역량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Well, I think a formal alliance is not going to happen given the historic
differences between 한일 간 과거사 이견을 고려할 때 공식 동맹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선 통합하는 관계는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공중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미국 일본 시스템과 통합하라는 요청을 반복해서 거부해 왔습니다. 만약 통합되면 세 나라와 현지 주둔 미군 모두에 더 큰 안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000년의 역사적 차이를 극복하고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현재 위협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공식 동맹에는 못 미치더라도 이를 제도화 혹은 정례화하려는 모든 노력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슈퍼 부차관보님, 2017년에 미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를 맡고 계셨는데요. 그 해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중국에 3불 약속을 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미한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당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그런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미한 동맹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Well, in my personal view, I think it does contradict. Look, if our purpose is again to deter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미한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핵미사일이든 재래식 미사일이든 북한의 한국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미사일 방어는 큰 역할을 합니다. 패트리엇과 사드 방어 체계가 해당되죠. 이는 매우 중요한 방어용 무기입니다. 공격용 무기는 아니지만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 공격을 시도하는 동안 한국과 미국의 군대, 기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려면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력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슈퍼 부차관보님,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재임 당시 한국이 미국을 동맹으로서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3불 약속은 한국이 미국을 동맹으로 제대로 대우하지 않은 또 다른 예라고 생각하십니까?
Well, again, my own personal view is those commitments were made for political reasons, for domestic political reasons.
한국이 국내 정치적 이유로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저는 영내에 배치되고 있는 미국의 사드와 패트리엇의 실제 능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은 패트리엇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훈련하는 다양한 재래식 전력이 있고요. 따라서 저는 이것을 미한 동맹의 약화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국내 정치 사안으로 봅니다.
슈퍼 부차관보님, 국내 정치의 문제라고 하셨지만 이건 중국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지정학적이고 국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Yeah, well, that was unfortunate, and I think that South Korea has a huge trading relationship with China, and I think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과 밀접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문제를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같은 방법으로 미일 관계도 악화시키려 했죠. 러시아도 유럽의 나토에서 같은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 방어를 이용해 미국과 동맹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죠.
클릭너 선임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Just to add on to the three nose issues, after the Moon administration received quite a lot of criticism, including
3불 문제에 대해 덧붙이자면 문재인 정부는 국내를 포함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3불 보도가 나간 뒤에는 그것은 중국의 해석일 뿐이며 자신들은 3불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또한 최근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어떤 약속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며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당시 약속은 중국에 대한 항복으로 여겨졌으니까요. 따라서 3불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크레이너 연구원님, 일부 한국인들은 오히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북한과 중국을 억제하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I don't agree. There are a lot of costs and risks to South Korea.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의 길로 간다면 많은 비용과 위험이 따를 것입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역대 한국 정부의 정책을 매우 확고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미한 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 보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지금 우리는 핵협의 그룹과 다른 계획을 통해 한국에 우리의 능력뿐 아니라 우리의 약속을 보여주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핵무장 요구가 전략적으로는 한국에 유용했던 것 아닙니까? 결국 미국으로부터 더욱 강력한 확장 억제 공약을 끌어냈으니까요.
I think so. And some were saying that President Yoon's misstatements were deliberate as a way.
그런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압박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보기도 하죠. 제가 1월에 서울에서 한국 정부 관리들을 만났을 때 미국이 핵 전략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탁상 훈련들은 북한이나 미국의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에 미치지 못했죠. 이후 같은 한국 관리들을 다시 만났을 때는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미국이 매우 전향적이라며 미국 관리들을 매우 칭찬했죠.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긍정적인 구상들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슈퍼 전 부차관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I would agree with that. Having been involved in these dialogues with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저도 동의합니다.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관리들과 수년간 협의하면서 핵 사용 방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많이 알렸습니다. 우리는 나토 핵 동맹들에 제공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의 핵 사용 전략을 한국에 알렸습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기 배치 전에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나토에서는 핵 공유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동맹국들은 미국의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그 폭탄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나토 국가들은 필요할 때 전투기를 조종해서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 조종사를 훈련시키고 필요할 경우 항공기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지만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죠.
지금까지 로버트 슈퍼 전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왜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인지 양국 간 무기 거래가 언제 시작됐는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제 무기가 사용됐다며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제 다연장 로켓을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눈길을 끈 것은 우크라이나 군이 다연장 로켓에서 사용한 포탄입니다. 포탄에는 한글로 방 120이란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포탄에 적힌 방은 다연장 로켓의 북한식 명칭인 방사포의 약자이고 122는 122mm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사포탄 122mm 구경이라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선박으로 수송 중이던 북한산 로켓포탄이 러시아군에 전달되기 전에 우호적인 국가에 의해 압수됐다고 밝힐 뿐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미 백악관이 지난해 11월과 올 1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했다며 위성사진을 공개했을 때도 북한은 러시아와 함께 이를 부인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지난달 27일 평양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에서도 무기 거래를 비롯한 군사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전쟁 중임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2박 3일 일정으로 직접 평양을 찾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쇼이구 장관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쇼이구 장관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 전시회 2023 행사장을 방문해 화성 18형, 화성 17형 등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쇼이구 장관이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방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쇼이구 장관이 북한에 휴가로 간 것은 아닐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계속 이행하기 위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필사적으로 지원과 무기를 찾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seeing Russia desperately looking for support for weapons in North Korea.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움직임은 쇼이구 장관의 방북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NK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공군 소속 일류신 62여 개 기한대가 지난 1일 평양에 도착해 약 36시간 머문 뒤 2일 오후 떠났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한미연구소 레리닉스 박사는 이 군용기가 수송기가 아닌 점을 볼 때 러시아가 군사 실무자를 북한에 보내 무기 거래 가격과 조건 등을 논의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Probably some military officials as a follow-up to the defense ministers.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무기 거래를 중심으로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초 계획과 달리 1년 6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탄약과 드론, 즉 무인기 같은 무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무기를 비롯한 전쟁 물자를 러시아에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대포 구경 등 군용 규격이 같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북한제 무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자체 생산한 무기를 중동과 아프리카에 수출해 연간 10억 달러가량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가 2006년 10월 대북 제재 결의 17185를 통해 무기 수출을 금지한 이후 북한의 무기 수출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를 수입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수입할 경우 북한은 외화를 버는 것은 물론 안보리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양옥 박사입니다.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판매는 그것이야말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제일 먼저 금수를 결의하고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무너뜨리는 형식이 된다면 결국은 유엔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시작된 대북 제재들은 전부 다 기능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는 옛 소련 시절인 194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일성 주석은 모스크바를 방문해 소련의 최고 지도자 스탈린을 만나 무력 통일을 설득하는 한편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스탈린은 약 4천만 달러의 차관을 북한에 제공하고 특별 군사 고문단을 보내 인민군 편성과 훈련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소련은 인민군 식계사단을 무장할 수 있는 무기를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북한이 6.25 한국전쟁 당시 보유하고 있던 T-34 탱크 242대, 전투기 211대, 장갑차 59대, 곡사포 552문, 박격포 1729문, 경비함 30척은 모두 소련이 지원한 겁니다. 서울의 민간연구소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이용정 북한연구센터장은 소련의 무기 지원이 없었다면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사실 소련의 지원이 없었으면 6.25 도발을 엄두를 내지도 못했을 정도로 군사적 기반을 닦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6.25 남침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무기를 조달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게 소련이다, 러시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한국 전쟁은 막을 내렸지만 소련의 무기 지원은 계속됐습니다. 비밀 해제된 한국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소련은 1953년부터 1984년까지 16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이 기간 중 소련은 탱크, 장갑차, 잠수함, 미국이 등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1984년 5월 김일성 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이후 소련은 미그 23기 26대, 스커드 미사일 6기, 지대공 미사일 등 최신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북한은 자체 군수공업을 건설했습니다. 북한은 국방위원회 산하에 제2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자강도와 평양 일대 전문 무기공장 44개소를 비롯해 180여 개의 군수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기술 지도를 받아 AK-47 자동소총부터 탄약과 군함, 주력 전차인 폭풍호와 성군호 탱크에 이르기까지 각종 무기를 생산했습니다. 다시 이영종 센터장입니다.
당시 고난의 행군 속에서도 자강도, 도당책이었던 연영무게 주도로 군수공장 건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는데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커넥션은 소련이 붕괴한 1991년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소련이 붕괴하자 군수공업에 종사하던 많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생계를 걱정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북한 당국은 높은 임금을 제시하며 러시아의 전문가와 기술자들을 평양에 불러들여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A lot of scientific brain power right after the fall of the Soviet Union and some of them got scooped up.
북한과 러시아의 수십 년에 걸친 무기 거래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무기 거래 등을 계기로 갈수록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북러 관계가 핵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정세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내 납북자와 국군 포로, 억류자 문제 당사자들은 관련 문제에 대한 3국 정상들의 적극적인 관여를 호소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 국군포로 유영복 씨는 2일 VOA에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당시 협정을 체결한 미국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국군포로 문제를 다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한국 정부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엔 국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한 문제를 좀 더 그 국제사회에 환기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죠. 물론 그 당시는 북한이 그 억지 주장에 의해서 본인들의 요구대로 우리는 보내준다 했다 하지만은 80명이 넘어와서 증언하는 자리에 의하면 사실상 거기에 남한 사람들은 강제로 억류된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늦게나마 북한의 그런 유엔이나 뭐 국제사회가 좀 북한의 그런 억지 주장을 좀 아까시 하는 그런 활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올해 95살인 유 씨는 북한의 이제 국군포로 생존자는 고령으로 인해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정전협정 당시 포로 교환이 매우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이라도 바로잡아서 그들의 명예를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1953년 6월 유엔군과 공산군 측은 정전협정 체결 전 포로 송환 협정을 맺어 희망자들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키로 했지만 북한은 수만 명에 달하는 국군 포로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한국전쟁 정전 당시 8만 2천 명의 한국군 포로가 실종됐으며 이 가운데 5만에서 7만 명 정도가 포로로 억류된 채 한국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권이 정전협정 체결 뒤 국군 포로들로 구성된 비자발적 건설여단을 만들어 강제로 북한 최북단의 탄광과 공장, 농촌으로 보내 강제노역을 시켰고 이후 외진 광산으로 보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납북자 가족단체는 한국통일부가 관련 부처를 신설하고 미한일 정상회의가 9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는 데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최성용 전후 납북 피해 가족연합회 이사장은 이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이후에 한국인 납북자 문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한테 권고를 해서 미국 국무부가 전에는 일본만 했잖아요. 일본 납치 부분만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 납치 부분도 같이 넣어가지고 이번에는 공동으로 좀 넣어달라.
미국은 지난 2017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후 근거 중에 하나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도 일본 정부는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믿어지는 수많은 일본인의 생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2002년 이후 단 5명의 납북자만 일본으로 송환됐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최 이사장은 북한에 납치된 뒤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전후 납북 피해자가 일본인보다 훨씬 많은 517명에 달한다며 미국이 북한의 테러를 설명하면서 한국인 납북자를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통일부가 납북자 전담부서를 신설한 뒤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일본 정부처럼 국제사회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적극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환기 차원에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일본인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뿐 아니라 그의 남편이 메구미처럼 10대 때 북한 요원들에게 납치된 한국인 김영남이란 사실을 윤 대통령이 적극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요코다 메구미가 있듯이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이 우리 학생 김영남이다.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얘기를 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금방 알아듣죠. 전 세계가 그걸 금방 알지. 어린 소녀 소년 학생들을 그렇게 끌고 갔다는 거. 그거를 저는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난 1977년 일본 니가타현에서 13살 때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북된 메구미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으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상징적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메구미와 결혼한 김영남은 1978년 전북 군산기계공고 1학년생으로 수학여행 중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역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었습니다. 김 씨와 메구미의 결혼 사실과 딸 김혜경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렸던 최 이사장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이 부부의 납치 문제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공론화한다면 환기효과가 훨씬 더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10년째 억류 중인 한국인 김정욱 선교사의 큰형 김정삼 씨는 세 나라 정상이 억류자 석방을 공개적으로 강조해야 북한 지도자도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에서 또 대통령님들께서 직접 그렇게 이제 또 언급을 해 주시고 하면은 이제 북한에서도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이제 그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이제 이제는 그냥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석방을 향한 이제 그런 이제 그 연결고리로 나타나는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제
김 씨는 동생 김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이제 10년이 됐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동생을 조속히 석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돼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혀 3국 정상의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한국인 억류자 문제가 포함됐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4월 워싱턴에서 개최한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한 양국은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밝혔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과 6.25 국군포로 가족회,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영국의 징검다리 등 3개국 12개 시민사회단체와 김정삼 씨는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소환을 통해 일관성 있는 노력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언급이 과거보다 많아졌지만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에선 이 문제가 언급되지 않는 등 일관성이 적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소환을 주도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입니다.
뭐 일본인 납북, 뭐 한국인 납북 따로 없다. 이거는 국제 공동의 대처 과제다. 그것까지 끌어올린 게 프놈펜 정상회담의 그 윤 대통령의 어떤 공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몇 달이 지나는 동안에 실제 어떤 액션이나 이제 추가적인 어떤 언급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 뭐 그런 이제 취지 때문에 이번에 또 이제 한미일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되는 계기에 그 내용을 좀 더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단체들은 서한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이번 3국 정상회의와 다른 국제회의의 의제, 공동성명에 계속 포함시키고 피해자 송환과 책임규명 등 조속한 해결을 위한 외교 노력을 윤 대통령이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헬로 서울이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4년 8월 7일 미국 의회가 통킹만 결의를 의결합니다. 통킹만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베트남전의 군사 개입을 본격화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통킹만 결의안을 통해 미국 의회는 존슨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리게 된 뒤에는 결의안이 통과되기 5일 전 발생한 통킹만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통킹만 사건은 1964년 8월 2일 통킹만 해상에서 북베트남 해군의 135편대 소속 어뢰정 세척이 미 해군 구축함 매독스함을 선제 공격한 사건입니다. 또 다음 날인 8월 3일 매독스함이 재공격당했다는 일명 제2통킹만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1964년 8월 7일에 통과된 통킹만 결의안을 시작으로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해 1965년 2월 린든 존슨 대통령이 북베트남 공습을 승인, 3월에는 미 해병대의 다낭 상륙을 시작으로 미군 베트남 파병이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길어졌고 그러자 미국 내 반전 여론이 확산하면서 베트남으로부터 명예로운 철수를 내세운 리차드 닉슨 공화당 후보가 1968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후 1973년 1월 파리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1998년 8월 7일 아프리카 케냐 수도 나이로비 중심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 부근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그로부터 5분 뒤 탄자니아 수도에 있는 미 대사관 주차장에서도 폭탄이 터집니다. 이 두 건의 연쇄 폭탄 테러로 220여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부상했습니다. 미국은 테러 사건의 배후로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카에다를 지목하고 아프가니스탄 알카에다 훈련기지에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알카에다의 두목 오사마 빈라덴의 추방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은 미국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아프가니스탄 제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오사마 빈라덴과 아이만 알자와히리를 FBI 10대 지명수배범으로 현상 수배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카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을 차별했나 이런 것들.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선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